열방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른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또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헤롯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짓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 그 중에도 짓고 있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어느 때에 그 일이 있겠고 또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때는 그들에게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상황,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어제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서 9장과 11장 그리고 12장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 정확히 어떤 일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거룩한 곳, 이것은 서지 못할 곳, 이것은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주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통치자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겼던,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돼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성전을 점거하고 이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이 로마 황제의 어떤 상징이죠. 이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은 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스스로 신이라고 부르는 이 로마 황제의 깃발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는 염두에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것은 어제 묵상했던 본문으로 말하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다라고 합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여자들이지요. 이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이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큰 환란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이는 그 날들의 환란이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큰 환란과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본 것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환란이나 어려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심판, 더 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칭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이 주목할 표현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어떻게 보면 참 능력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과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자연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정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환란의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의 때는 사실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인데 정작 그 오시는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르고 아버지,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날은 환란의 때고 종말의 때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요? 그런데 진짜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런 걸 믿거나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이 땅에 언제 종말이 오는지 진짜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진행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저희 교회 앞에 어느 날 보니까 이 목련나무가 봉우리가 지더니 금세 꽃을 피웠잖아요. 지금 이게 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봄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벚꽃이 이렇게 만개하고 있는데 봄이 짙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이처럼 이 말세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고 그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자들에게는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문 앞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징조들을 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피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야,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또 그때에 큰 환란이 임하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오늘 본문의 어떤 방점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이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삼가다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지켜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불신자와 신자 모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환란이 이렇게 빗겨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불신자들과 성도들도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냐고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말세의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악은 더 횡행하고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더 많이, 더 넓게, 더 진짜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소용없구나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믿음 지키고 마음과 몸을 지키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지킬 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세의 때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었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두가 경험하는 마지막 때이지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출산하기 전에 어떤 해산의 고통과 같지요. 해산의 고통 후에 이 귀한 아이를 맛보기, 귀한 열매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더욱더 예수님만을 힘껏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삼갈 줄 아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 굴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이나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졸지 않는 것이지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준 고난을 가지고 사물을 감당하며 문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단순히 졸지 않거나 잠자지 않는 것의 어떤 반대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놀라워하거나 또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 믿음에서 떠나 악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고 또 깨어서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깨어 있읍시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저와 여러분이 그 언젠가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